창세기 49장 8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5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사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를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장래가 보장된 상태가 걱정 없는 상태입니다. 장래가 이미 결정난 상태. 내가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제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가 따로 있을 때, 지금 나 행동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장만한 그런 세상이 따로 있을 때, 그것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예언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그리 중요시하고 그걸 귀하게 보니까 거기에 또 그 수요를 보고 거짓 예언자들이 갑자기 또 발생을 많이 하죠. 거짓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언에 관한 대목입니다. 어렵지요. 일단 그 기분은 좋은데 그 예언이 풀리기만 하면 그 예언의 내막만 알면 기분은 좋은데 왜냐 아무 걱정 없기 때문에 좋은데 그 이 예언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바로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한테는 이 예언의 구조와 내막에 대해서는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진리 안에서는 자유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따로 장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세계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또 우리가 그 진리 세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세계가 우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그러면 오늘 나오는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물으신다면 오늘 예언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럼 우리는 상관없네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열두 지파 모두에게 대한 예언은 오늘날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신약 성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을 보면서 우리의 장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예언된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이에 대해서 예언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된 바가 그 모습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지요? 뭐 저주하이로다 뭐 이래 나오지요? 레이지파 같은 경우에 그 발 앞에 그저 오늘 읽었던 본문 발 앞에 그 나오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중에 다 흩트리로다. 같이 모여 살지는 못하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산다. 그러니까 이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랬죠. 르벤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미래를 받느냐? 시몬과 레이는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받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아버지부터 봤던 그 예언은 그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와 결부해서 해석이 되면 되는구나. 그 해석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이제 얻는 거죠.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내와 통관했기 때문에 르벤한테는 장자 되는 기력이 상실되었다. 그런 쪽으로 미래가 진행된다. 라고 된다면, 하하, 그렇다면 그 르벤이 예언 장래 일이 르벤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행동과 연관이 있구나. 관계가 있구나. 이래 있고. 시몬과 레이는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속에 뿔뿔이 다 헤어져 살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여기 그러는 그런 축복의 분량을 지난 시간에 그 7절에 보면 나오죠. 그걸 보니까, 아, 시몬과 레이는 이런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장례를 갖게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그럼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미래장이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 해석이 이제 수월하게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제가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작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도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이게 장래에 대한 유다지파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왜 이 포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원만하게 생산이 풍성하게 일어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한 줄로 생각하면 틀림없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지파가 풍성한 포도주로 인하여 또 포도즙과 풍성한 포도 생산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유가 넘쳐가지고 우유로서 뭐 식이 될 정도로 같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존재를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증거로 유다 지파는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내 원래 나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는 말하기를, 아니, 나귀를 포도에 매면 왜 되노? 그 포도가 나귀, 포도 잎을 다 따먹긴데, 그러면 그건 뭐 농사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시비 건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귀가 포도에 맨다는 것은 그만큼 온 천지가 포도밭이며, 포도를 씹었다 하면 잘 되고, 진짜 60배, 100배, 1000배의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그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유다지파에서 누가 등장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거죠. 누가 등장했기에.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사랑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유다지파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이렇게 축복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게 완전히 그저 여러분 고정 때 토정 비교를 볼 때 예? 이상한 소리 안 합니까? 하하, 6월달에 목성씨를 맞는 사람을 만나겠구만. 이런가? 도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성시 하는 것은 이시를 말하는데 이시를 조심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 남산에 너 새끼가 뛰노. 이 장례가 뛰겠구만. 이런 식으로. 괜히 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난 뭐하라든는 복채를 내라고 복채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비슷하게 꼭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뭔가 이거 화려하고 수사가 많은 수식어가 많이 달라붙는 그리고 뭐 이제 신비로운 감을 자아내는 그런 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도사님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물을 수도 있죠. 이게 참 이 뜻이 어려워요. 홀이라는 것은 뭐 이건 나이트클럽에 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지팡이를 홀이라고 합니다. 왕의 지팡이. 그 뒤에 이제 치리자의 지팡이가 나오죠. 왕의 지팡이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저 포도가 생 무지무지하게 생산되는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기대했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통찰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왕을 축하하고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겸해서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이제 이 사실을 아 왕이라는 것이 유다 지파에서 오는구나.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일까? 누굴까? 이제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걸 궁금한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 완벽한 왕이 임금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한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왕이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 와, 괜찮은 왕, 훌륭한 왕,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왕만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제 축복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런 왕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실로와 오시기까지 그런 왕이 계시다는 거죠. 자,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대목이 너무 어려웠어요. 추석가들은 그 손을 놔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실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명 이름이라고, 지명 이름. 그리고 오시기까지라는, 그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지명이라 해놓고는 이게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 어떻게, 어디 흙덩거리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실로가라는 그 지명 이름인데, 대구가 오시기까지, 서울이 오시기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그 실로라는 장소에서 왕이 영원한 왕이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그 실로라는 지역이 왕의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장차 임금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어려우냐 하면 또 어려운 게 오시기까지라는 그 까지가 어려워요. 까지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의 차기까지 하는 그까지가 정상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까지라 하는 건 뭡니까? 네가 7시까지 오늘의 이 말은 어디예요? 7시 넘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보통까지는 그렇게 쓰거든요. 예. 뭐 꼭 과거알로 현재알로 그 문법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쓸 때까지는 엄마 내 산수 50점 맞았어. 아하, 상조 안 돼. 네가 70점 맞기까지는 상 안 줄게. 라는 말은 어떠십니까? 70점 맞고 난 그 이후에는 상 줄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까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필코 오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 한 그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엄마, 내 그 산수 7점 맞으면 상 줄 거지? 그럼, 70점 맞을 때까지 상 줄게! 이러면, 6점도 상 주고, 61점 상 주고, 이 뜻이 아니고, 기어코 너는 70점 되고야 말리라. 내 장담할게. 그런 뜻이에요. 70점 될 때까지야 말은, 계속 상 줄게란 말. 실전 그때 그 상주께 말한 65점도 상주고 66점 대사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전 반드시 될 거니까 네가 내가 네한테 상주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네는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7절까지 신라가 오시지를 까기에만은 분명히 신라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신라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 하나밖에 없지요. 이제 설교를 하도 어렵기 때문에 설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축복이라는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것은 이미 미래가 보장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리 안 되지 부딪히면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 또 기회 없습니다. 예. 축복이란 뭐냐? 미래가 이미 보장된 걸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축복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예언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예언대로 될 것을 믿을 것이면 지금부터 우리는 걱정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예언이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 유다 지파는 서블론, 뭐, 레임. 인간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연관시켜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이런 미래가 주어지고,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이런 미래가 지어진다 해서 예언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지파에 대한 축복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운을 던졌지요. 유다지파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풍성한 그 생산물을 낳아서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왕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디에 옵니까? 반드시 신뢰랑 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신루가 뭐 하는 동네냐, 이 말이야. 신루라는 게 뭐 하는 동네입니까? 물으신다면, 그건, 신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한 장소예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학생들 같으면 제가 하나 찾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신루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이랬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인데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시편 78편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의 성막, 그 인간에게 세우신 성막의 장막에서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로 포로를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계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전이고 성막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앞에서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악을 지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회파해버리고 실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뭐냐 레위지파가 담당할 몫이어서 레위지파가 그걸 했는데 이제는 레위지파한테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그걸 유다지파에서 오시는 왕, 하나님의 영원한 왕에게 그걸 모든 그 신뢰해서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 시편 78편 66절에 보면 내가 요셉 장막을 싫어하고 에브라임은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아까 저 집사님 기도할 때 시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시온을 택하시고 그 시온을 말하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확정된 하나님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성소를 차례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왕이 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한 문제 남았어요. 아, 왕이 오시면 되는구나. 왕이 오시면 그 왕을 유다지파의 왕이 오시면 그 왕을 믿는 자는 이런 약속대로 충만한 축복을 받는구나. 그게 우리의 미래 사유구나.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뭐냐면 왜 유다지파에게 있는 왕이 태어나느냐. 왜 레위지파는 안 되고 왜 저 스블론지파도 안 되고 왜 그 시몬지파는 안 되고 왜 그 루벤지파는 안 되고 해필은 유다지파의 그런 유다지파만 그런 축복을 누리고 왕이 갖는 축복을 누리느냐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까 일치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그 38장 보면 유다가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 38 찾지 마시고요. 43장 9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참아, 참 우리들이 하기 힘든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는 내 손을 그의 물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들었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었나이다. 이 유다란 아들이요 요셉으로 그저 애굽으로 떠나면서 남기는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 동생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 대신 내 아들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의 모습을 이 겁도없이 이걸 함부로 탁 내받았어요. 자기 희생의 모습을.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은 지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처와 통관했지요. 스문과 레이는 인간성 더러워가지고 잔인하게 다 때려 죽는데 이 유다는 사실 유다도 성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38장에 그 자기를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착하게 바뀌었는데 그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내 하나 희생하겠습니다.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형제는 살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 정신이에요. 그게 창세기 43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들 아우를 인하여 마음을 탄 듯 맞습니까? 43장 30절 아, 그 29절입니다. 야, 이 애입니다. 이 번지수가 왜 이거 합니까? 아, 하여튼 있어요. 예. 아, 그 동네 있는데. 아, 자기 그 희생 이야기를,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거와 같은 그 수준에, 아, 여기 죄송합니다. 44장 30절입니다.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곤란해요. 44장 30절에 보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거늘 이제 제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의 업선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힘으로 슬피 우는 내가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들을 담보하기를 말 나오죠.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않냐면 영원히 아버지 저리 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유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가 마치 내 하나 희생되고, 그 내 자식 희생되고, 다른 형제들을 살리겠다는 거. 내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가짐이 장차 오실, 신로 오실, 영원한 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정신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정신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며? 예,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너가 장차 영원히 누릴 대한 그 모든 축복의 그 토대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만 너 철딱선이 없는 너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한 그 희생한 대가로 희생한 공로로 너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보통 토종기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들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다시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그 희생정신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의 마음가짐과 일치된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축복도 같이 겸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 예언에 대한 축복, 그것만 챙기는 거 좋지요. 그거 챙기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경위, 그 토대, 그 근본된 뿌리, 우리가 그게 바로 메시아의 대신 희생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리가, 이 참된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